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강의 31과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특히 1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명백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그런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이런 일들은 명백한 이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숨겨져 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은 그 일이 이루어져야 그 뜻이 알려지지 그 전에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같은 그 주권적인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거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삶 속에서 저 같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마에 필러 수술 하나 받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뜻에 묻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그래도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거 자꾸 뜯어고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 자꾸 이 몸을 그렇게 자꾸 뜯어고쳐 평생 뜯어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여기 치과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아이들 이빨이 잘못 나면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다 이빨 이거 보정해 주죠. 그런 의미에 우리 몸도 이렇게 가꾸어서 남들 보기에 좋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런 차원에 뭐 쌍꺼풀 고치든지 뭐 이런 차원의 일들을 그런 거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해하시죠? 예.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지금 돼 있는 이 명백한 것을 찾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또 이런 얘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직장을 놓고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배우자를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A를 제가 택해야 될까요? B를 택해야 될까요? C를 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보면 거기에 전혀 어긋남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그 안에 가서 보면 살다 보면 A, B, C, D, E 뭐 이렇게 하고 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 성경에 기록해놓은 그 뜻의 위배가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12장 3절부터 끝까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기도, 이렇게 성경이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그 명백한 뜻은 이 성경 말씀을 가서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백한 뜻, 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최강수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벗어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 기도는 오히려 해가 되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의 충분성,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이 성경 말씀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도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귀를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무시하면 그가 10시간을 기도하든 20시간을 기도하든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A 회사를 갈까요? B 회사를 갈까요? 예, 이 학교를 가야 될까요? 저 학교를 가야 될까요? 이 사람을 배우자로 택해야 될까요? 저 사람을 배우자로 택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이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가? 네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어도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명백한 이 성경 말씀을 문맥에 맞게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자기 뜻에 맞도록 왜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제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요즘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 때문에 아니면 과거의 목사님 때문에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공통적인 얘기가 뭐예요? 다 성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그 교회도 다 성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성경으로 한다는 거하고 과거의 성경으로 한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다 성경으로 해요. 이단도 다 성경으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한 해석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게 되고 다른 해석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데 사람을 구속하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구약시대로 되돌려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 그 기도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런 결정을 내릴 그 상황을 바르게 분석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A도 맞고 B도 맞고 다 C도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잘 분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냐 B냐 C냐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제대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는 성경에 복종할 수 있는 겸손과 영적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이 원하는 것과 내 소욕이 부딪힐 때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이 이게 좀 위배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럴 때 방법이 없잖아요.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겸손하게 해야 이제 되는 그와 같은 순간이 오는 건데, 이거를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맨 끝에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권리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드릴 때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지식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성과 상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추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맨 끝에 하나님이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막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서 쓸데없는 일로 1시간, 10시간, 100시간 기도해도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서 맨 끝에 있는 내용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녀야 될 그 행로들, 우리가 길을 가면은 이 길로 가는 저 길로 가는 게 행로거든요. 그 행로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로마서 12장 3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지금 성경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12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절, 2절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마땅히 합당하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 나오면서 곧바로 나오는 게 3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신뢰를 통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말씀이 3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하시면 됩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일이 먼저 여기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냐? 겸손하게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행하는 거다. 성도들을 섬기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두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목사가 무슨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역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섬기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일. 우리가 섬김 세미나 한다 그랬죠? 그 섬김 세미나 할 때 그 섬김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역을 하고 여기 계신 형제 자매는 다 사역하는 겁니다. 사역이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섬기는 게 사역이에요. 영어로 ministry, minister 한다. 이거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신실하게 여겨서 섬기는 일을 줬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 내가 예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여, 핍박하는 자여,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쳐놓고 때리고 예, 이런 일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했다.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사도 바울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형으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할 때 성도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맨 끝에 맑은 정신으로 내 위치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해롱해롱되면 이런 정신으로 잘못해서 자기를 잘못 평가하면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자신의 영적 선물과 영적으로 이 성도들 섬길 수 있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 바르게 평가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선물을 평가하고 인식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근데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못하고 자신을 잘못 평가하면 그러면 모두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해롭고 교회에도 해롭고. 근데 이게 잘못 평가하는 데는 과대평가도 있고 과소평가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에 대해서 과대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에 대해서 나는 똥같은 사람이라 그러고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가 다 성경 가서 보니까 교만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위치가 교회에서 어떤 일로 섬겨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가를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 일이 지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 평가를 잘못 내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넘치게 되면 교회가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특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신성모독하는 자요 좀 하나님께 무익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섬기는 일을 맡겨 이런 정신이 돼야 그래서 나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이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어내시죠. 있는 데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나를 쓰시면 제가 무익하지만 하나님이 섬기시는 그런 일, 섬기라고 하신 그런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계시고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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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존위와 이런 존귀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지져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게 사역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줘야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건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내리고 겸손히 행하게 될 때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5절 가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실 것 같은 때가 있다 그래서 겸손하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3절 끝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아 이러니까 이게 믿음이 또 구원 받을 때 받는 그런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부터 나오는 거는 섬기는 데 필요한 믿음이에요 섬기는 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데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주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개개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신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고 아 내겐 이런 선물이 있구나 믿음으로 그것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선물들을 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에는 너무나 잘 아는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는데 똑같은 직무를 하는 지체가 어디 있어요? 발은 걸어 다니고 손은 뭘 만지고 들고 입은 말하고 눈은 보고 이게 다 지체마다 다 직무가 다르듯이 교회 안에도 직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세요. 우리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거죠.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다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교회라고 하는 지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온 지체는 영어로 멤버입니다. 여러분 멤버 아시죠? 멤버십 해라 그럼 멤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교회의 멤버란 말이에요. 멤버를 우리말로 지금 지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가서 보니까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냐 몸에 속한다는 거예요 손도 속하고 발도 속하고 귀도 속하고 입도 속하고 다 속하는데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는지라 그래서 귀, 입, 뭐 할 거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두신 거예요 저희가 원해서 귀가 코가 이런 데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지체들을 몸 안에 두셨다 그렇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보는 일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심지어 뭐도 필요하고 손톱도 필요한 거 이거 손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손톱도 필요하고 이 머리카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머리카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을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는다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 거 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화장하고 할 때 내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다 거기다 자꾸 뭘 바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보기 좋게 하려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냥 둬도 괜찮을 그런 지체가 있고 자꾸 꾸며주고 도와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그런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떤 지체가 해야 돼요? 꾸미지 않아도 될 그런 지체가 그런 지체들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희생을 해야 그래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6절부터 8절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다른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이 그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선물 영어로 가서 보면 기프트로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말로 가서 보시면 그 선물이 카리스마로 돼 있어요. 카리스마. 참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게 천부적 재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럼 카리스마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카리스란 단어에서 나와요. 카리스가 뭐냐? 은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거를 한자로 풀어놓은 게 뭐예요? 은사입니다. 왕이 내려주는 선물 하사품 할 때 그 사자 있죠? 하사 하신다 하자. 그 사자하고 은혜로 준다는 은 합쳐져 갖고 이 개역성경 이런 걸 다 선물로 번역을 안 하고 은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은사가 원래는 이 그리스말을 따져보면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좋은 말은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선물을 주셨다는 건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모두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도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에베소서 4장도 교회에 주신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선물이 뭔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이 선물이 뭐야? 대언. 그다음 사역은 섬기는 것도 선물이에요. 잘 섬기는 것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선물이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권사라 그러죠. 그게 권사예요. 가르치는 거 잘,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이거는 물론 직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면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주는 자, 헌금을 잘 드리는 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다스리는 것,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긍휼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선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또 선물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특별히 어떤 권능과 상관이 있는 그와 같은 선물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장 1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해서 영적인 선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이런 선물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잘 설명하는 이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여기 나온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선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기적들 행하는 선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하는 선물 다른 사람에게 영들 분별하는 선물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선물 또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을 통역하는 그런 선물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십시오 하고 주십시오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갑자기 뭐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11절에 그 한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 성령님이 판단해보고 이 교회에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 이 선물을 주는 거지 내가 구하고 싶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 주십시오 하고 쫓아다녀서 방언 받는 게 그건 다 가짜 방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써있냐면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 뭐라 그랬어요? 모두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쓰여야 그 선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모두가 유익을 얻는데 목사의 이제 좀 이따 이제 목사의 선물도 나오고 교사의 선물도 나오고 복음 전도자의 선물도 나오고 하는데 그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2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제가 묻겠습니다. 모두 사도이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예, 모두 사도이겠습니까? 아니요. 예, 모두 대언자이겠습니까? 모두 교사이겠습니까?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습니까? 모두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겠습니까? 모두 방언하겠습니까? 모두 통역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모두를 추구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 선물들은 나 잘 되라고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이걸 구해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이 성령께서 판단해 보시고 이 교회에 이러이러한 선물들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걸 나눠주는 거지, 예, 내가 그걸 구해서 얻는 게 아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영적 선물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선물을 더 보면 선물이 이제 끝이 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땅속에 지옥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여기 땅에 남아있는 그 자신의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 선물들이 11절에 나와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줬다는 뜻이에요. 뭐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물은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목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교사로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폐하신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어떤 선물? 기적을 행하는 거, 병들을 고치는 거, 그렇죠? 사도, 그 다음에 대언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잠정적인 그런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사도바울과 같은 경우에 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딴 나라 말을 해서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바울이 한 번도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방언의 그와 같은 이 선물을 주시고 또 방언을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통역하는 그러한 선물을 주시고 그렇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을 봐야 사도예요. 그런 사도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언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대언자는 없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예, 이 방언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다른 나라 말을. 예,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방언이 필요가 없으니까 또 모두 필요가 없어요. 통역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지금 필요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인 곧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목사든 옆에 있는 이 성도 누구든지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병원도 다니고 수술도 받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약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와 같은 그 섭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병도 낫게 되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지 어떤 사람에게 딱 손대면 그냥 병이 낫는 거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마귀 들린 사람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신비주의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첫째로 대언이다. 대언.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직통 계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언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목사가 여기서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큰일 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동그랗게 둘러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대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고 이게 직통 계시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직통 계시 하나님 주는 적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잘 조직적으로 잘 해서 설교를 잘 해야지 하나님이 직통으로 자꾸 주니까 돌아가면서 빙빙 돌아가면서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은 없어요. 어느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없을 때에만. 성경 기록이 AD 90년에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끝으로 해서 성경 기록이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자꾸 뭔가 직통 계시를 추구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반대되는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다 그러는데 부족합니다. 자꾸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서 대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그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어디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장 20절 너희는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사도들과 대언자는 이 교회의 밑에 기초가 된 거예요. 기초가 끝나야지 기초가 저 위에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이미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로도 사용이 되고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이상 사도, 지금 요새 신사도 운동한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무슨 사도라 그러고 너도 사도해라, 나도 사도할게. 이런 사람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중에 가면 크게 책망받고 아마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를 사도라고, 아이고, 그런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본인이 직통 계시를 받고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감히 그런 얘기 못합니다. 아 어떻게 여기서 제가 사도입니다. 아 사도면 사도의 표적을 보여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의 표적을 보였다. 그게 뭐야? 죽은 자들을 살리고. 아,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유두고라고 한 사람이 말씀 듣다가 졸아가고 떨어진 걸 살리잖아. 이런 사도의 표적을 보여야 사도지. 감기도 하나 못 고치면서 사도, 뭐 신사도가 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콧방귀를 낀다. 그 얘기야. 이런 자들 여기서나 지금 그러고 있지. 하나님 보실 때는 거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사도라고 해서 요새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자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 알겠죠? 예, 그게 대언자예요. 그래서 대언자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대언자는 과거의 일을 알아요. 영어로 힌드 사이트, 힌드는 뒤라는 뜻이에요. 사이트는 이게 뭐야? 사이트 본다는 얘기거든요. 과거를 본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 모세가 이 주전 1500년경에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창조는 모세가 그걸 기록하기 25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모세가 그때 가서 봤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안 봤는데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언자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현재의 일을 알아요. 그래서 대언서를 가서 보시면 이사야, 아모스, 요엘, 뭐 예레미야 이런 거 가서 보면 현 시대의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필요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의 죄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예, 그래서 인사이트, 그건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이 또 대언자입니다. 앞날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에 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에스겔의 천년 왕국을 통해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맨 마지막에 천년 왕국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어느 만큼의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이 성소는 누가 차지하게 되고 성전에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앞날을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이 대언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모세예요. 신명기 끝에 가서 보시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으면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이거를 신성화해갖고 뭐 만들까봐 아예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다가 그래서 이제 죽게 만들어서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그렇게 된 사실 신명기 맨 끝장에 나와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신명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 맞아요? 예, 모세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도 다 알아서 기록을 했다니까 거기에. 믿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신명기 끝까지 마감을 해놓고 죽어서 자기가 죽는 것도 어떻게 죽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그런 대언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중요한 단어를 다 대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개역성경이 이거를 선지자라고 미리 무언가를 아는 사람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자꾸 이 선지자 뭔가 미래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되다 말이에요. 이게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 대언자가 한 일 중에 과거의 일, 현재의 일, 그 다음에 미래의 일이 있다 그러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미래의 일은 퍼센트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언자가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것도 하고 현재의 것도 하고 앞날도 얘기하고 대언자들이 앞날에 대해서 얘기한 건 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 알겠죠? 나머지는 다 과거의 것과 현재의 걸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고 자꾸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미리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점쟁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대언 중에 일부가 앞날에 대한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언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prophecy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나 아니면 prophet이라고 하는 그런 명사 이런 단어는 성경에 500개 이상 나오는데 이건 성경 기록 그 자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영어 사전을 가서 보시면 prophet, prophecy라고 하는 단어를 가서 보면 예언하다, 예언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언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언 아닙니다.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래서 내가 가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그러니까 저는 입이 둔하고 입술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이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 그거 알고 있지 않냐. 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파라오에게 신이 되는데 내 형 아론은 뭐라 그래? 내 대언자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하면 돼. 너는 그냥 말만 아론에게만 얘기해 주면 아론이 그 말 전하는 사람, 이걸 선지자로 번역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아론, 내 형 아론은 내 선지자가 되리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뭐가 돼야 돼요? 대언자가 돼야죠. 대언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prophet 아니면 prophecy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대언 아니면 대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모든 구절들 많은 구절을 개역성경은 이걸 선지자 그 다음에 예언 이렇게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다. 그거를 예언을 앞날을 내다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니까 이 땅에 점쟁이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언이 아닙니다. 뭐예요? 대언이에요. 대언. 왜 대언이 필요했어요? 고린도 교회. 아, 성경 기록이 아직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직통 계시가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도 나도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아예 기록을 해놨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예를 들어 27절 같으면은 방언 같은 경우도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나 두 사람이나 만화의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말하거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심지어 방언을 해도 순서대로 하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역. 이 대언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근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라. 29절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판단해야 돼요. 다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직통계시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판단을 해라.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러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 신약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는 중구난방으로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임했다고 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방언하는 자도 반드시 통역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대언하는 사람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한 사람이 반드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가 되면 계시가 된다면 직통으로 알겠습니까?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대언 직통 계시를 하나씩 받아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32절 33절에 대언자들의 영은 하나님의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한 그 사람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임했으니까 나는 30분, 1시간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통제를. 아시겠죠? 이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오 화평의 창시자니라. 여러분 그럼 이런 걸 가만 가서 보시면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혼란이 교회에 굉장히 많았겠죠. 맞습니까? 얼마나 혼란이 많았겠어요. 다 직통 계시를 받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주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온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그랗게 앉아갖고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서로 일어나서 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너꺼 아니라 그러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런 시대가. 자, 그래서 지금은 직통계시를 받는 그런 대언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섬김에 대해서. 섬김은 말 그대로 겸손히 섬기는 그와 같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말 영어로 디콘. 집사라고 하는 말이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섬기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오히려 섬기며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성령님에 의해서 교리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가르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직통 계시를 받는 대언자와 달리 교사는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교사의 가르침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가르치는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듣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 노력해야죠. 예, 바르게 가르치려고. 근데 이 목사나 이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아니구나. 그럼 목사에게 와서 얘기해야 돼요. 아, 이거 오늘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보고 맞으면 다음 주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 이거는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보험을 주는 그런 것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 헌금. 주는 거 뭐 딴 거 있어. 돈 주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남을 위해서 돈을 주고 헌금을 하고 한 이런 일들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건데 이 일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해라. 아, 내가 100원 냈으니까 하나님이 1000원으로 갚아주시기. 이런 마음가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교회에서 하는 게 단순함이 없이 헌금하는 거거든요. 내가 10원 하면 하나님이 100원으로, 그렇죠? 1000원 하면 10000원으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단순하게, 예, 다른 사람들이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고 단순하게 하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교회의 리더십, 지도자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해라. 그러니까 성도들 섬기고 성도들이 교회를 잘 이끌고 하는 그런 일들도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기쁨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선물들 가서 보면 대언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빼고는 교회 시대에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영적인 선물 뭐 이런 걸 간구하다 보면 그러면 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선물,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걸 자꾸 망각하고 요만한 걸 자꾸 달래다가 많거든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자꾸 강조하면 그런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에 지체가 있는데 이 몸에 지체가 균형 있게 돌아가야지. 자꾸 이 손만 커져 손이 저만하게 커지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만 이만하게 커지고 나머지 안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에는 균형 있게 주신다. 균형 있게. 예,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선물들은 남을 세워주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선물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으면 남을 돕기 위해서 그걸 써야지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신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저급교회입니다. 저급교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자그마치 한 30장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거든요. 좋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이런 데 4장 쓸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 덩어리가 되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갖고, 그렇죠? 주는데 자, 그 교회를 본받으려고 노력하자는 지금 현대교회들이, 그렇죠? 은사 달라 그러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성령님의 선물들은 있는데 성령님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물이 아니라 뭐가 넘쳐야 돼요? 열매가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